197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산모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를 받아든 의사와 간호사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양팔이 없고요, 양쪽 다리마저 없습니다. 사지 없이 몸뚱아리만 있는 신생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갓난 아이를 산모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아이에게 황달기가 있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핑계를 둘러대고 격리에 수용시키고 응급처치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 산모인 어머니의 눈앞에서 한달 이상 동안 그 아이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아이를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한달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사전에 준비시키는 많은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고 유도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상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봤을 때에 어떤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기를 끌어안은 그 엄마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면서 그 아이의 뺨에다가 엄마 볼을 비비면서 많은 그 사랑을 쏟는 광경을 보면서 놀라 자빠질 뻔한 사람은 그 친척과 가족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길렀는지, 지금 그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 지나고 장년이 되어 41세에 아주 장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그 장성한 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느껴본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다른 형제와 똑같이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했고요. 컴퓨터는 물론이고, 입에다가 붓을 물고, 붓글씨를 쓰는 좋은 재주도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물론 그분은 특수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갈 때에는 자기가 입으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서 그 휠체어를 쭉 이렇게 띄웁니다. 높이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키에 자기의 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물었대요. 그냥 너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낮게 가면 안 되냐? 왜 그렇게 높이냐? 하는 질문에 다른 사람과 나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대답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치에 똑같이 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넓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였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소 불편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성일 뿐이다.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좀 강하다고 한 것밖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 사지가 하나도 없는 장애인이지만은 그는 나중에 일본의 TBS 방송국 리포터로서 활약을 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냥 어떻게 히트를 쳤는지 한국에는 초등학교 4학년 생활의 길잡이라고 하는 국정교과서에 이 사람의 얘기가 실려 있을 만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 오토다케 하로타다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내 마음의 선물, 뭐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오체 불만족 이런 등등의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체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손과 두 팔 그리고 머리, 이 몸 전체를 이 오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그냥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번역되고 번역되어서 5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책이랍니다. 그래서 책을 잘 보지 않는 저도 한 권 사서 봤지요.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체 불만족, 그러니까 신체 불만족, 그러나 내 인생은 대만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수년 전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은 늘 감동에 남아있는 몇 마디의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넓은 것을 알았다. 또 이제 기억되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할 때 내 인생에 보람을 느낀다. 이거 뭐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손과 발이 하나도 없는 장애인의 고백이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장애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마침 12월 3일이죠. 매년 12월 3일이면은 지난 이 1992년 이후에 이 미국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주일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장애인의 날이다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달력에도 보면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 미국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 장애인의 날을 지키는 셈이 됐죠. 1981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다음에 세계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올림픽이 4년마다 한번 열리고 나면은 그 이듬해 올림픽 열었던 그 개최 국가에서 패럴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 올림픽을 꼭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다, 노인들은 노인들의 천국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사실 모든 구석구석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고 넉넉하고 편리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배려를 해놓은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불과 6, 7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때로는 소외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6, 70년 전에 장애인들을 배려하게 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3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이분이 40대의 건강한 장년이었을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앓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서 하반신 불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자기 몸을 맡기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세 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 루즈벨트가 3선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장애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 장애인을 위한 소위 말하는 복지법을 정식으로 입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법으로 이 약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리한 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파킹장에 가더라도 장애인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한 그 장애자들을 위한 파킹장이 있게 되잖아요. 이 루즈벨트 시대 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웬만한 건물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 법적으로 만들게 해왔습니다. 윌체어를 타리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웬만한 곳에는 불편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걷는 보도블럭에 높낮이를 깎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소위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그러는 이 부러움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장애의 현실이 어떤가, 장애라고 하는 말이 뭘까? 유엔이 제정한 장애자들을 위한 권리 선언에 보면은 장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여기에 관계없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에 자기 자신으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내린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의 범주 카테고리를 다섯 분야로 나누는데요. 대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부자유, 정신적 장애 나누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는 장애 범위를 확대시켰어요. 들어보세요. 뇌병변 장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뇌에 이상이 있으면 장애 대우를 하게 됐고요. 발달장애라고 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면이든 이 발달하는 스텝을 밟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장애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심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심장장애, 또 신장, 이 키드니가 나쁜 사람에게도 이 키드니 장애 대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장애인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인구의 3%가 장애인. 숫자로 말하면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작성한 세계장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5%, 10억 명이 장애인이다. 그 말.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장애인의 비율이 우리 한국의 장애인 비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이 몇 퍼센트? 20%가 된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 인구를 기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이 미국에는 6,500만 명 정도가 장애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가운데 5명 중에 한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국가나 법으로부터 장애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신체의 속부분에 어떤 부분을 추출하고 매일 약으로 생활하는 장애자 아닌 장애자들도 많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덜 불편함과 불편함이 장애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또 정신 건강은 어디까지가 기준치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장애는 세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다른 면으로는 정서장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적 장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경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내린 영적 장애의 정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스스로 내버리고 원죄를 범하고 후범죄를 범하고 고범죄를 범하는 이 모든 죄에 빠진 인생은 건강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다 장애의 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입니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저는 이런 여러 장애인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장애는 죄의 대가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팽겨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닌 말로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제대로 갚는다고 하면은 장애가 죄값이라면 뭐 그 정도 장애로 하나님께서 그치시게 하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자국도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은 의로운,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과 같은, 좀 잘 믿어라, 좀 잘 커라, 좀 잘 살아라,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장애, 이런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거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시다가 이 거인을 보게 돼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희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는 대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 소경이 눈뜬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모든 장애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눈을 떴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장애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현대화학이나 무엇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장애가 있고 고칠 수 없는 장애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고치지 못하는 장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혹시 그대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들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오토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자기가 이 건강했다가 무슨 불편을 느낄 때에 무슨 불편이 무엇인지 느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손발이 없는 사람으로 난 분이니까 불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장애는 하나의 개성일 따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다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분량을 조금 적게 하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일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동정에 혹은 비하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우리 이웃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가족들이 그거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건강한 몸 주신다고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용우 박사의 얘기를 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강용우 박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가난한 농가에서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공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맹아학교에 가서 이분이 점자를 익히고 거기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인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7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중에 정규 유학생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미국 피츠버그에 와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정상인도 쉽지 않은 미국 대학의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에는 이 장애자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고 그가 참 이 불편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기가 죽는 일이 없어요. 그때의 부시 행정부가 이 사람을 여러분 교육 후보 뭐 교육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보로 이렇게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2004년도에 이분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아주 수수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사모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분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고 하면은 개안수술을 해서 어렴풋이나마라도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력은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큰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아들 진석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공부를 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 진석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법률 고문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난들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얼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나는 개안수술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는 여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볼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 우리가 건강한 사지백제 가지고 응? 당신들 한 게 뭐냐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고질적인 장애를 안 고쳐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사람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만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차가 다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신체적으로 한번 건강면에서 한 사람 세워놓고 한번 여기저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뜯어보세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여기저기가 다 불균형이고 어디가 약해도 다 약한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 여러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의 장애 말할 거 없어요. 정서의 장애 우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래도 산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이런 말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보니까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이 정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와 풍토와 모든 환경이 다른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 힘든 이민 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서적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거 맞는 게 나오겠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장애입니다. 여기도요 시각장애인들 많아요. 안경 쓴 사람들. 예,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다 이 시각 장애인들이에요. 무슨 신체 장애 때문에 휠체어 타고 움직인 그런 거나 뭐 여름 햇살에 선글라스 없어서 밖에 나가면은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리딩 글래스 없이는 신문 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따지고 보면 시각 장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체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정서 장애예요. 여기 사람들 다 꼬였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차라리 몸이 꺼이고 정신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진은 다 멀쩡한데 많은 사람들 저기 가보니까 생각이 다 꼬였어. 마음씨가 뒤틀려 있어요. 곱게 보는 시각이 없어요. 만사가 부정적이고 뒤에서 생각하고 뒤에서 시부렁시부렁시부렁거리고 말이죠. 누가 이런 사람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소위 건강하는 사람들의 안목을 다이 똑같은 입장으로 낮추지 않고는 결코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장애는 자신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몸 가지고 불의의 병기를 들이고 죄짓는 일에 사용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건강한 몸이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 더 의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해가는, 비록 육체가 때로는 정서가 불안해서 정신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인생이 소위 건강하다는 정상인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보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어쩌면 여보겠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눈이 범죄했으면 그 눈 뽑아버려라 말이에요. 뭐 한 손이 범죄했나? 그 손 찍어버려라. 두 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외눈 외팔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그 말씀 왜 하셨겠어요? 눈에 보이는 지체 가지고 뭐 장애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거 우리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표준 개역으로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이 새 표준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으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절을 보니까 참 그대로 못 읽겠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쩔뚝발이 무슨 벙어리 불구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참 읽기도 거북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문둥병 환자를 보고서 문둥병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창피당합니다. 한센시 병을 앓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제가 새 표준 번역 성경으로 읽을 터인데 여러분 한번 저기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0절 말씀. 많은 무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와 보지 못하는 자와 지체 장애자와 말 못하는 이와 그 밖에 아픈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발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고 지체 장애자가 성한 몸이 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가 걸어다니고 보지 못하는 이가 보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그 무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응? 앞으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도 아름답고 사용하기도 편안하고 이 순화된 그런 문장과 단어들로 그런 개념들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다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부터가 좀 확간이 열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장애인들 보다 나은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몸이 내 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한 번의 사고로 온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각을 넓혀야 돼요. 제가 젊어서 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무할 때에 이런 환자를 보았어요. 그는 건강한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겠죠. 뭐 두 아내의 남편이겠습니까? 뭐 조그만 그러면서도 아주 건실한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차를 타고 피크닉을 가다가 빗길에서 차가 그만 미끄러져서 뒹굴었는데 아무런 다친 곳이 겉으로는 없었는데 그런데 척추에는 손상을 입고 목 아래 전부 꼼짝을 못하는 뭐 하반신만 마비가 아닙니다. 전신 마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어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은 이것만 살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듣고 이것만 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 하는 거는 요거 가지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러 바라보면서 장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조금 덜 불편한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한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굳었던 혀가 풀리고 막혔던 귀가 뚫리고 힘을 잃었던 다리가 힘을 얻고 뛰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날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좀 불편하고 때로는 참 남들 모르는 장애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장애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특별히 저희들은 영적으로 장애인임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속적인 치료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장애로 나보다도 어렵게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